오늘 기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기본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라합 때 주셨던 메시지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진멸이 선포된 상태예요. 그렇죠? 진멸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 이야기는 아합 스토리의 확대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합 스토리의 메인은 뭡니까? 메인 스토리는 뭐예요? 라합. 라합의 메인 스토리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확대경이 오늘 기브온 족속입니다. 무슨 스토리입니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한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그림이 뭡니까? 라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인도 구원을 받지만 이 공동체적인 구원, 민족적인 구원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한 그림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그림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미 진멸이 선포되었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구원의 길은 열린다라는 거죠. 이게 가나안 땅 정복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쫓아내고 진멸하시되겠다가 메시지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이미 활짝 열려 있다. 이게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봅시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정복이 이제 남쪽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가 여리고성 점령이 되고요. 이제 아이성이 점령됩니다. 이 소식들이 가나안 땅의 왕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왕들이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나안 땅의 왕들의 반응 1절과 2절 다시 봅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지금 왕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왕들이 서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기본 족속은 어때요? 똑같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똑같은 정보를 수입한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가나안 땅에 와서 행하고 지금 점점 우리에게로 오고 있다라는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에 기본 족속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진멸당하고 쫓겨나는 백성이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보는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점점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소식이에요. 똑같은 인포메이션을 받았는데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예배의 한 장소에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는 그 메시지가 생명의 말씀으로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시간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정보를 받든 어떤 말씀을 듣든 그 말씀이 그 정보가 나를 살리는 쪽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상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집결해서 이스라엘과 맞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과 맞서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 지금 이스라엘과 맞서자, 집결하자, 모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누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왕들, 그렇죠? 왕들이 중심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기본 족속의 이야기를 한번 쭉 읽었잖아요. 우리 전체적인 부분을. 왕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언급됐어요? 왕이라는 이름이 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를 회의하고 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기본 족속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기본 족속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온 민족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족속이 함께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왕에게 완전히 일방적인 그 모든 권리와 힘을 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최초로 아무래도 이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족속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제 스스로는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왕들이 서로 모여서 결집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라고 결단한 이유가 뭘까요? 개인적인 이권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내가 왕의 자리를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왕권과 관련돼 있어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유익과 권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의 지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기본 족속들처럼 이스라엘의 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이권을 모두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이 자리 내 거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기본 족속들은 어때요? 왕이 없으니까 어떠한 시스템으로 분명히 나라는 돌아가겠지만 한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내가 이권을 차지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누구에게 지배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픽업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재산이 없는 교회가 싸우는 거 봤어요? 재산 없는 교회는 싸우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는 마음에 안 들면 술 빠져나가요. 그러나 재산이 있는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신도들끼리 편을 나눠서 싸우지도 않아요. 누구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입니까? 이권이 관련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힘이 형성되고 그 힘이 서로 붙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이권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빠지고 이권이 관련되어 있지 않는 성도님들끼리 기도하고 결정하면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당회에 모였을 때 첫 번째 드렸던 대답 말씀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결정할 때 저는 빠지겠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이권에 관련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군요. 네, 나중에 제가 개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거예요.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내게 책임과 의무만 있지 권리는 없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아멘입니다. 아멘 다 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책임과 의무만 있지 어느 누구도 특권과 권리 누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아멘. 기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 고민의 결과가 뭡니까? 4절과 5절 한번 봅니다. 4절과 5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낙 위에 신고 그 팔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뭡니까? 오늘날로 스타일로 말하면 빈티지 스타일로 온 거예요. 그렇죠? 옷도 좀 낡은 듯하고 구멍도 나고 신발도 오래된 듯한 빈티지 스타일로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멀리서 왔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와 평화조약, 화친조약을 맺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확인을 들어가죠. 8절을 보면 뭐라고 묻냐면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 질문을 볼 때 여호수아의 관심이 어디에 더 집중돼 있어요? 너희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왜요? 가까이 있으면 화친조약을 맺어주면 돼요? 안 돼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기본 사람들의 이 똑똑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9절 한번 봅니다.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자, 여호수아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어디서 왔니? 그런데 이들의 답은요, 어디서 왔다라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답은 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던 분인지 그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 뭘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관심은 어디 있는데? 어디서 왔느냐에 관심이 있는데 이들의 대답은 뭡니까? 왜 왔는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데 이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뭡니까? 왜 왔는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가 행하신 일 듣고 왔다라는 거. 그래서 화친조약을 맺어달라는 거죠. 이들이 지금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지금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동편이에요? 서편이에요? 서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동편에서 있었던 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그 소문들, 애굽에서 행하신 소문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게 무슨 일을 행한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에서 있었던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 행하신 일만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멀리서 출발해 오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은 듣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에서 행하신 소식은 듣고 우리가 그때 출발하면서 오면서 서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몰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온지 이야기해 주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우리는 멀리서 온 거는 확실해. 얼마나 교묘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순진해가지고 이런 세상 이기겠어요? 세상 이기기 힘듭니다. 세상은 이렇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요걸 우리가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날고 기거든요. 속이는 데 있어서만큼.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여호수아가 넘어졌을까? 핵심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한번 갑니다. 11절과 12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다 한번 읽어봅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뭐 하지 말라고요?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잠시 갑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하면 이 족속들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부분 여부스 사람 바로 위에 무슨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위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위 족속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로 갑니다.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결국 기본 족속이 뿌리는 어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희위 족속과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맺지 말라라는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맺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이 희위 족속은 안 된다고 했는데 기본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죠? 희위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리더자로 세워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네게 명한 것 다 지키면 지켜 행하면 하나님 어떤 복들이 있는지 이미 약속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미 내게 주신 그 말씀 지키기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거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지켜내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그랬거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게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교묘하거든요. 말씀 붙들지 않으면 넘어진다라는 사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심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파운데이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교묘하냐면 물증까지 가지고 왔어요. 12절 봅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우리가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거짓말에 있어서는 국가대표예요. 그렇죠? 우리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걸 양식으로 준비해서. 또 13절 시작.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아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옷과 신이 낡아질 정도면 얼마나 여행을 길게 해야 돼요? 집신 신고 왔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참 여기에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제시하는 게 일치해요, 안 해요? 일치한다라는 거죠. 세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는 삶의 자세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과 기브온 족속들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는 뭡니까? 14절, 이게 문제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뭘 안 한 거예요? 묻지 않았다라는 뜻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안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물었다면 기브온 족속들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길을 새롭게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항복하고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복의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뭘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속입니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사냅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내요. 그래서 고생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여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곱이 그렇게 안 했으면 당연히 에서가 축복받고 끝났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예요. 그건 기브온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참여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섭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기도해야 될 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리더들,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는 거,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라는 거. 이건 당연히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가 계속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리고성 점령 이후에 계속 실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올라갔어요. 왜? 내 실력으로 이 정도는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교만을 낮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 정말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평화 조약을 맺어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겉모습에 속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에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해온 낡은 옷, 곰팡이 선 떡, 낡은 신발에 속았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에 넘어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에 넘어갔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세 번 반복됐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이다. 이 말이 참 좋거든요. 나 앞에 와서 딱 엎드려주는 그 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내 위의 사람입니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번 도와주십시오. 아, 여호수아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마음이 그냥 열리는 거죠. 마지막은 뭡니까? 인간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전쟁을 안 해도 내 밑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다 인간적인 중심에서 결정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묻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아, 이 길이 내게 좋은 길이겠구나. 이 길이 내게 복된 길이겠구나. 이 사업이 내게 복된 사업이겠구나. 다 내 중심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사용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게 다 나랑 연결되는 것, 나의 유익과 연결된, 나의 이익과 연결되는 것. 보이는 것에 넘어갔습니다. 나를 높여주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나 유익,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내 종이 되어주겠다고 하니까, 피를 흘려도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저절로 안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이 제게 새벽 기도를 아예 제게 다 맡겼어요. 다른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참 많이 미안했죠. 하나님, 목사님이 제게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저는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몸에 새벽기도 하는 게 몸에 딱 배시겠네요. 8년 지났는데 안 되더라고요. 알람이 없으면 못 깹니다. 새벽기도 없는 날은 시간에 눈이 딱 껴져요. 새벽기도 있는 날은 알람 없으면 안 돼. 이야,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새벽을 날마다 나오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기도라는 게 그냥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분 있으세요? 기도 안 하는 건 그냥 있으면 안 돼. 이건 그냥 우리 몸에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 근데 기도하려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죠. 목사님, 내일 새벽에 눈 떠지면 올게요. 절대 눈 안 떠집니다.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알람을 맞추고 안 되면 목사님 전화 주세요. 아니면 김연한 권사님 전화 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대표 기도자를 세울까? 뭘 맡으면 되거든요. 제가 왜 안 빠지고 오겠어요? 제가 아니면 설교가 안 되니까 저는 오잖아요. 그렇죠? 책임 맡으면 다 와요. 특별 새벽 기도나 이럴 때에 우리 안수 집사님, 젊은 집사님들 대표 기도 시키면 아무도 안 빠지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찬양팀을 세울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는 평소에 탄탄하게 해둬야 돼. 그래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움의 길을 그때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으면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거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요거 분별 못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요. 그렇죠? 아이성 전투 패배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었어요? 배옷 입고 티끌 머리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일어나!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지 엎드려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고 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해야 될 때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빨리 일어나래. 오늘은 왜 문제 됐어요? 물어야 되는데 안 물었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분별력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발을 떼야 될 때는 발을 떼고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브온은 언덕에 있는 도시예요. 열왕기하 2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유대 왕국에 먼저 왕이 되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왕으로 다스립니까? 7년 6개월이에요. 7년 6개월을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럴 때에 나머지 10지파의 왕은 사울의 아들인 누가 왕이 되죠? 이스보셋. 이스보셋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는 거예요. 유다족 속을 중심으로 다윗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보셋이 왕이에요. 자, 군대 장관은 다윗의 군대 장관은 누구입니까? 요압 장군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보셋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 안 보여? 돋보기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아브넬. 그쵸? 아, 이제는 참 눈이 좋아야지 되는데 컨닝도 안 되네. 자, 그때 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두 나라가 싸움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이게 기브온 연못이에요. 기브온 땅에서 전쟁을 합니다. 오른쪽에는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아브넬 장군이 서 있고요. 왼쪽에는 다윗 왕 중심으로 요압 왕이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아브넬 장군이 한 가지를 제안을 하죠. 야, 누구 용사들이 더 용맹한지 한번 볼래? 뭘 제안합니까? 너희 12명 뽑아. 우리 군사 12명 뽑을게. 두 명씩 붙이자는 거예요. 서로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데 무서워서 피하는 놈은 지는 거야. 모르는 스토리예요? 사무엘 하 스토리는 너무너무 유명한 건데 이거 완전히 한국에 보면 사극보다 더 재밌죠? 야, 이런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용맹성을 보이기 위해서 젊은 두 장수들이 나와서 머리를 서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 옆구리를 대고 피할 놈은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22명이 제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아니, 22명이 아니죠. 12명, 12명이면 24명이. 그걸 어디서 하냐면 이 기브온 연못에서 한 거예요. 안쪽도 한번 볼래요? 기브온 연못이 이렇게 깊습니다. 저기에 피가 가득 찼다라는 전설을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많이 피가 흘렀겠죠. 24명의 젊은이들이 저기서 죽습니다. 기브온 땅이 바로 저런 곳이에요. 나중에는 이 레위 지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받아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이곳에 살게 되는 땅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여호수아가 동맹을 맺어주게 되죠. 그렇죠? 이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기브온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니까 이 얘기하니까 눈이 제일 동그래지셨어. 메인 스토리가 이게 아닌데 기본 땅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건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동맹을 맺는데 16절을 한번 볼게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금방 알아요. 원래 세상의 속임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길갈에 있어요. 그렇죠? 길갈에 있으면서 여리고성도 쳤고요, 아이성도 쳤고요, 세겜에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내려왔어요. 이 길갈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는데 여기서 기본 땅까지는 35km. 그러니까 넘어지면 코대는 데가 아니라 넘어지면 배꼽대 있는 데, 너무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인데 3일만 버티면 되는 건데 이 3일을 버티지 못해 결국 평화조약을 맺어주고 맙니다. 결국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죠. 교회 지도자들이 왜 성도님들의 원망을 받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이거 분명하게 오늘 보여주는 거.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결정할 때 성도님들의 원망을 사게 된다라. 그래서 지도자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거짓말 이슈가 또 나왔어요. 기본적 속들이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구원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거짓말은 죄예요, 아니에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조건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라합 때 설교를 다 했는데 다시 할게요. 제대로 드려야 돼요. 거짓말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본 족속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지?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왕이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군사들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은 어디 있느냐? 뭐 했습니까? 거짓말하고 뭐 했어요? 구원받고 예수님의 조상되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어디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는지 아시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는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거짓말했어요. 그렇죠? 라합도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왕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기본 족속들도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가 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기본 족속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선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셔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죠. 축복을 받는 경우들이 제법 많아요, 성경에. 거짓말하고. 출애굽기 2장 이야기도 제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애굽의 왕 바로가 애굽의 산파들에게 뭘 명령합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아이들을 순풍순풍 놓으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치 채이지 않게 죽여라. 드러내고 죽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남들이 모르게 죽여라. 이것도 아는 스토리인데 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다. 그렇대 산파들이 뭘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너무 건강해서 소식 들고 뛰어나면 아이들이 벌써 다 나와 있어. 그리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더라. 뭐하고 복받은 거예요? 거짓말하고. 거짓말 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드립니다.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목사야. 헤이헤이 나왔습니다. 헤이헤이. 헤이헤이헤이는 좋은데 헤이헤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맨으로 들어갑니다. 그 나라에 법이 있는데도 알지만 성경책 몰래 반입해서 돌립니다. 잡히면 뭐라고 해야 돼요? 복음 전한 적 없는데요? 그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면 그 나라의 법은 법이니까 그 나라에는 복음 전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알겠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부딪힌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이 땅에는 복음 전하면 안 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땅에 선교사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가야죠. 되고 안 되고가 아니죠.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을 앞서는 줄로 믿습니다. 요거 하나 붙들면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 때문에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유익 때문에 하면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거 잊으면 절대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걸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예요. 디나가 세겜에 내려갔다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세겜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몰이에요. 하몰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 아들들과 너희 딸들과 우리 아들들 서로 결혼시키자. 이 둘이가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결혼을 시키자. 그런데 야곱이 결정을 못합니다. 아들들 올 때까지 결정을 못해요. 아버지가 지도자의 위치는 뭐하는 위치예요? 결단하는 위치예요. 결정하는 위치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 못하니까 아들들이 결정하지. 무슨 결정합니까? 거짓말해요. 어떤 거짓말합니까?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할례 받는 건데 너희 민족이 할례 받으면 우리 남자들이 너희 여자와 결혼하고 너희 여자들이 우리 남자와 결혼한다.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게 하고 사흘째 되는 날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창세기 34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겜 사람들이 어느 민족 사람인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세겜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히위 족속. 세월로만 따져보면 500년 전이에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본문 500년 전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 족속들을 속였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의 기초를 두고 결정한 결정이 아니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해서 속인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나 유익을 위해서 내 가슴 시원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50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똑같은 히위 족속에게 이제는 거짓말로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거짓말을 심으면 결국 내가 세월이 지나서 내가 아니면 내 후손이라도 거짓말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짓말했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내게 복이 되는 열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나, 진실을 이야기하나, 그 기초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예고, 이것도 예입니다. 어느 바운드리 안에만 있으면, 어느 바운드리가 한국말로 뭐죠? 울타리라고 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뭘 해도 괜찮다라는 거. 그 안에서 행하시고 그 안에서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언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